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분쟁 이후 무기한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안보 책임을 가질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방영된 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와의 분쟁 종식 이후 가자지구를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며 이스라엘이 무기한 가자지구 전체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가 지난달 7일 기습 공격 과정에서 억류한 240여 명의 인질의 석방 없이는 가자지구에서의 일반적인 휴전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한다면 휴전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휴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어린이들의 심각한 피해 상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가 어린이들의 묘지가 되고 있다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일 수백 명의 소년, 소녀가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한 달째 이어지는 분쟁이 잔인하고 끔찍하며 고통스러운 파괴의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과 계속적인 포격이 민간인과 병원, 난민촌, 이슬람사원, 교회와 대피처를 포함한 유엔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다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하마스와 다른 민병대들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무차별 로켓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소셜미디어 X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자룩한 테러 조직과 법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잘못된 도덕적 비교를 하고 있다며 그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요구로 열린 이날 긴급총회에서 중동 사태를 논의했지만 결의안 채택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교전 일시 중지와 다수 이사국들의 인도주의적 휴전 주장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9일 다시 공개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한 교전 중지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어린이와 다수의 미국인 등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석방 보장을 위한 교전의 전술적 중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논의한 교전 중지는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지난 한 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이 증가한 것을 환영하면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물품 반입 혹은 인질들의 해당 지역 이탈 등을 위해 소규모 전술적 중지는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은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기의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날 자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영토 내 다양하고 민감한 목표물을 겨냥해 드론 여러 기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내 여러 군 기지와 공항이 수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오늘 군 기지와 공항이 가동을 멈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최근에 열린 미국 심장협회 학회에서 심장 건강을 위한 8가지 필수 지침 잘 따르면 생물학적 노화를 6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받습니다. 자, 연구의 핵심 결론은 심장이 건강하면 젊더라,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면 심장이 건강하더라입니다. 미국 성인 6,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에서 그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미국 심장협회가 심장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는 인생의 필수 8가지, 이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만드는 생활습관 짚어드릴까요? 먼저 잘 먹자, 더 움직이자, 잘 자자, 그리고 체중관리, 콜레스테롤, 혈당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타민과 단백질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짜지 않게, 술은 적게, 또 설탕 첨가물은 피하라는 지침이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반 정도는 격렬한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을 키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잠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도록 노력하고요. 나이나 체격에 맞는 표준 체중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게, 당뇨, 고혈압, 저혈압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젊게 만들고 또 심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미국의 비밀 원자폭탄 개발 계획 맨하튼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절기상 입동인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요. 청진선봉은 오전부터 비 내리고 평안도, 자강도, 황해도 오후에 비가 시작됩니다. 중강과 삼전 등 북부 지역은 비 대신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 적설은 1cm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5도입니다. 겨울 같은 날씨인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가을 날씨로 회복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의 아침 최저가 0도입니다. 개성이 영하 1도로 떨어지고요. 신의주 함흥이 1도, 중강 영하 5도, 해산 영하 7도, 원산도 1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 14도, 원산 14도, 함흥 15도, 청진 9도입니다. 신의주는 10도고요. 해산의 낮 최고 9도, 중강은 영상 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3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발생한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가 비상대책으로 수도 뉴델리 등 일부 지역에서 차량 격일 운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얘기를 했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체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안보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가 터져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그 안보 책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 발언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의할 수가 없지만 현지 행정당국의 행정적 책임을 포함하지 않는 종류의 점령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측이 법 집행이나 질서 유지 측면에서 상황에 따라서 개입하지만 쓰레기 수집이라든지 학교 운영 같은 일상적인 일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하는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었습니다. 이후에 2005년에 이스라엘군과 8,000명 이상의 유대인 정착민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국경 검문소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 가자지구 상공이나 해안, 인구 등록 등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가자지구 재점령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제거돼야 하지만 팔레스타인 독립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앞으로 독립하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자지구 운명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했죠.
네, 블링컨 장관이 최근에 이 마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가자의 미래에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사상자가 최근에 크게 늘면서 휴전하거나 전투를 잠시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자, 네타냐후 총리가 6일 열린 회견에서 이 문제 언급했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이 없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여기서 한 시간 그리고 저기서 한 시간 잠시 전투 행위를 중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투의 일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가자지구의 구호 물품을 들여보내거나 인질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의 전술적 전투 중단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가자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만 22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약 4,100명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휴전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죠?
네, 구테스 총장은 6일 가자가 아이들 무덤이 되고 있다면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수백 명이 매일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네. 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쪽도 하마스 쪽도 양측 모두 전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구테우스 총장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과 계속되는 폭격이 민간인과 병원, 난민촌, 이슬람 사원, 교회 그리고 대피소 등 유엔 시설들을 타격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하마스 다른 반군들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무차별적으로 로켓을 쏜다면서 조건 없이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도 가자지구 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측은 이 하마스 지휘소를 점령하는 등 하마스를 점점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병사 31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전망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했다고요?
네, IMF는 7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는 5% 그리고 내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네, 5%, 4.6% 이게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지난달 전망에서는 올해가 4.6% 그리고 내년이 4.2%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모두 0.4%포인트씩 성장률을 올린 겁니다.
네. 자,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이렇게 올려잡은 근거가 있겠죠?
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7일 이번 전망은 예상보다 강했던 지난 3분기 성장과 최근에 나온 중국 정부의 새 정책 지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중국 경제가 지난 분기에는 4.9% 성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 국내 경제 주요 부문,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10월에는 이 기반시설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 1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소버린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에서는 자산시장,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이 큰 비중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에서 대략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는데 여기에 또 지역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 정부가 지금 빚이 12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중국 경제 산출량의 7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말에 이 지방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중앙정부는 이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방정부 재정격차 회소나 부채 흐름 통제 같은 이 조정된 재정체제 개혁이나 대차대조표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지방정부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네, 그간 많은 지역정부가 이 경쟁적으로 빚을 끌어와서 이걸 기반시설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이 국내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부채가 이제는 이 지역정부 운영에 심각한 족쇄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 자산 부분 약세가 계속되고 외부 수요도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밝혔습니다.
네. 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중기적으로는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해 2028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약 3.8%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이 자산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결합해 중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중국 중앙정부가 자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많은 조치를 도입했지만 신속한 회복을 담보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제적 비용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인도가 아주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또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가 있는 델리 주정부가 다음 주부터 차량 운행 제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최근 며칠간에 공기질이 더 나빠져서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수준입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겁니까?
네, 홀수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들만 운행하고 짝수날에 끝자리가 짝수인 차들만 운행하는 식으로 2부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인도 당국은 13일부터 20일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이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홀짝제라고 하던데요. 인도 당국이 예전에도 이렇게 차량 2부제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네,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다양한 변주를 두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공기질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운행 제한제 말고요. 또 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규제 조처가 있습니까?
네. 규제 당국은 이 뉴델리 일대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건설 공사 금지 또 트럭이나 화물차 등 대형 트럭의 수도권 진입 금지 등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자, 심각한 인도의 대기오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네. 뉴델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인도 정부는 6일에도 여전히 공기질 상태가 좋지 않자 10일까지 이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인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디왈리 축제라고 해서요. 이 닷새 동안 계속되는 힌두교의 전통 축제입니다. 이 디왈리가 이 빛의 행렬, 빛줄기라는 뜻의 이 버머, 디파발리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이 불을 밝히고요. 부와 풍요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 행사가 11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이 폭죽 같은 걸 퍼트리는 통에 이 디왈리 행사가 끝나면 이 공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또 통상 겨울철이 되면 대기질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겨울철에 이 자동차 매연 또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 오염 물질에 더해서 난방 때문에 이 대기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가 잔잔한 바람과 낮은 온도 등이 이런 오염 물질을 공기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 겨울철에 공기가 더 나빠집니다.
예, 대기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심각하다는 것 잘 알려져 있죠.
네, 인도 환경 전문 잡지인 다운 투어스가 최근에 25개 논문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나쁜 대기질은 이 저체중아 출산, 조산, 사산, 발달 지연, 또 아이들 성장 제한과 관련이 있고요.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현숙 기자.
네.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발생한 시카고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의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미군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선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이 4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이 너무 부당하고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건지 그 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차남 에릭 트럼프 씨 등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자산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 내 사업 금지를 요청한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뭐라고 증언을 한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질문에 최소한 두 곳 부동산의 이 재무제표상 가치를 낮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무제표상 가치가 어긋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가끔 있다, 높거나 낮거나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자택에 대해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요. 또 뉴욕주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 세븐 스프링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평가된 가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산 가치 평가에 뭐 개입한 사실을 일부는 인정을 한 거네요.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무제표에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재무제표보다 수십억 달러 가치가 더 있다고 주장했고요. 자신이 사취한 것으로 알려진 은행 대출은 전액 상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기와는 반대이고 사기는 바로 그녀라며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제임스 법무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또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중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트럼프 혐오자들을 위한 재판이다 이런 말들을 반복했는데요. 앞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주장을 펴긴 했지만 법정에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재판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판사가 재판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또 제지하기도 했다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측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판사와 검사의 당파적 성향을 장황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그러자 재판을 맡은 아서 앵고론 판사는 긴 서사적 답변을 피하고 질문에 답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에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니다, 여긴 법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에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앵고론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한 발언을 법정 밖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쉬는 시간 재판정에 나서며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손으로 입을 잠그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증언을 마친 후에는 기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사람들은 지쳤다며 오늘은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재판 말미에 검사 측이 이번 소송에서 배운 것을 통해 트럼프 그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민사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도 직면에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 총 4차례 형사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 형사기소와 관련한 재판 일정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도전했고, 그러면 내년까지 공화당 예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를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에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격범의 부모가 법적 처벌 받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일리노이주 하일랜드파크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의 아버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순회법원의 조지 스트리클랜드 판사는 총격범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 씨에 대한 유죄 협상을 승인하고 60일 수감과 2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네, 총격범의 아버지가 실형을 받게 됐네요.
예, 미성년자인 아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크리모 주니어 씨가 아들의 정서적 불안정을 알면서도 아들의 FOID, 이 총기 소유자 확인 카드 신청을 한데 대해 총 7개 과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총기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아들한테 손에 이 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기 난사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들여다볼까요?
예,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에서는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겁니다. 이 총기가 나자 행진 참가자들과 청중들은 현장에서 급히 대피했는데요. 7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후 21세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씨를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네. 그 로버트 크리모 씨가 사용했던 무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 AR-15 형식의 소총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모 씨가 앞서 고성능 소총 두 정을 포함해 총 5건의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크리모 씨가 원래는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크리모 씨가 폭력 행사와 자살 시도 신고를 해 경찰이 두 차례 집을 찾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모 씨는 가족들에게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당시 크리모 씨를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칼 16자루와 단건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전에 이미 문제가 되는 전력이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크리모 씨는 19살이 된 2019년 12월에 총기 소지 면허를 신청했는데요. 법적으로 21세 미만이면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 없이는 총기 소유자 확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모 씨의 아버지가 당시 보증인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런데 크리모 씨는 이후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5개 총을 구입했고요. 총격 사건 당시는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도 처벌을 받게 됐군요.
예, 크리모 주니어 씨는 피고인의 부모 기소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는데요. 결국 검찰과 유죄 협상을 벌여 형량을 줄이는 대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사는 크리모 씨 주니어 씨에게 실형과 보호 관찰 외에 100시간 사회 봉사, 총기 소유자 확인 카드와 총기 자진 반납을 지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녀의 범죄와 관련해서 부모가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미시간주 대법원은 디트로이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4명을 쏴 숨지게 한 10대 부모에 대해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녀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걸 알면서도 총기를 사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자, 총격범인 크리모 씨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묻게 되겠죠.
물론입니다. 크리모 씨는 1급 살인 21건과 살인 미수 48건, 가중폭행 48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현역 미군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위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현역 미군의 민감한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듀크 대학교가 6일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듀크 대학은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 정보기관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미군의 행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국안보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브로커, 데이터 브로커라는 게 있네.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한 후 그 자료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재판매하는 기업 혹은 개인을 말합니다. 뭐 그뿐 아니라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조사 또는 신용조사를 하거나 기술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있는데요. 듀크대학 연구팀은 주요 신용보고기관에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석기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광범위한 데이터 브로커 중에서 12개의 데이터 브로커를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역 미군의 개인 정보라고 하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살 수 있는 건가요?
예, 브로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연구팀은 군사기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브래그나 버지니아주의 퀀티코, 기타 민간 군사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병사들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천 명의 현역 재향군인의 이름과 집주소, 사회보장번호, 이메일 주소, 인종과 나이, 성별, 학력, 모국어, 순자산과 소득, 범죄 기록, 질병 기록, 종교,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됐고요. 군인의 자녀와 가족, 친구와 관련된 정보까지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하는데 구하는데 어려움도 없었다면서요?
예, 이번 연구를 이끈 저스틴 셔먼 듀크대 샌포드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CNN 방송에 정보를 구입하는데 신원조사 과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자료를 확보하기가 너무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기관은 또 기관이나 조직에 많이 사용되는 .org나 .asia와 같은 웹주소를 가진 데이터 브로커들로부터 정보당 최저 12센트 하나로 130원이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듀크 대학은 이런 관리 부족은 외국 기관이 정보기관이 헐값에 정보를 사들여서 미군을 분석하고 또 협박하거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민감한 자료이고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정보를 판매하는데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적용할 법적인 규제가 없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 관련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CNN 방송은 규제 당국이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8월 소비자금융보호국은 데이터 브로커들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연방거래위원회도 현재 데이터 브로커 단속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듀크 대학의 이런 연구 발표 후에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반응 어떻습니까?
네, 티머시 고먼 국방부 대변인은 미 CNN 방송이 보낸 성명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미군에 대한 적국의 위협, 그리고 작전의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먼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보호장치를 유지하고 훈련하고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국방부가 이런 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이미 일련의 조처는 취해왔었다고요?
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들에 대해 특정 스마트폰 어플, 예를 들어서 뭐 체력 훈련 기록용 어플이나 데이트 어플 등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스트라바라는 체력 훈련 기록용 어플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지리적 위치 등 보안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미국 외교 활동은 전문화되고 민주화됐습니다. 특히 외교관 선발 방식에 과거 역관 제도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시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무부의 역사 세 번째 순서로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1960년까지의 국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무부에 몇몇 바꿀 수 없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국무부에 고용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22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선발시험을 통과해 국무부 관리가 됐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공관장을 임명했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인 1949년에 드디어 여성 대사가 탄생했습니다. General Douglas MacArthur directing operations. Australians under his command push up the northern New Guinea coast toward Madang. Major Japanese base across from New Britain. 2차 대전 기간 국무부 직원은 전례가 없는 비율로 늘었습니다. 1940년 국무부는 국내에서 약 1,100명을 고용했고 예산은 2,4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르면 직원 수는 3배 이상이 됐고 예산은 약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무부는 완전하게 개편되고 재조직됐습니다. 1945년 다양한 전시정보와 선전기관들 기능을 모두 흡수한 거대한 공보국이 신설됐습니다. 1949년 국무부 업무는 미주국, 유럽국, 극동국, 근동아프리카국, 국제기구국, 그리고 의회 관계국 같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지역별 구조는 1958년 아프리카국 설립과 함께 완성됐습니다. 또 외교 정책 현안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을 대응해 1952년 영사국, 1957년 정보국, 그리고 1960년에 문화국이 신설됐습니다. 공관은 1940년 대사관 19곳, 공사관 39곳, 기타 공관 1곳이었고 20년이 지나 78곳의 대사관과 3곳의 공사관, 그리고 여타 공관 2곳이 설치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교관 수는 1940년 840명에서 1960년 약 6,100명이 됐습니다. 국무부 식당 내 흑백 분리 철폐는 다른 제한적인 고용과 승진 관행들이 뒤바뀌기 시작한 2차 대전 중에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흑인 공관장은 1958년에 가서야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정한 나라에 세워진 공관이 많아지면서 보안 강화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사관 건물에 해병대 경비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차 대전 시기부터 1960년까지 국무부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최고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특별한 과학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라 부르는 비밀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모든 연구비와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플루토늄이 발견되면서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앨러모스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원자폭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이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물리학자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특별히 구성된 과학자들이 핵개발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핵개발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1945년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한 해리 트루먼 신임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실험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실험 준비 완료 보고를 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과학자들은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에서 세계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신임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도시들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이 일본을 침략하는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을 침략한다면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인 일본이 아직 항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은 최대한 빨리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 고르도 사막에서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고요한 사막에서 갑자기 천둥보다 더 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거대한 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늘은 자주색과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기를 실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뉴멕시코주 알라모 고르도에서 핵실험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건물이 파괴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파괴력 앞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비밀무기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 원자폭탄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6년 동안 군인과 민간인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의 결정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직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핵폭탄을 터뜨려야 했던 엄중한 상황을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저는 원자폭탄의 비극적인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 역시 이 핵무기의 비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국인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면 미국과 모든 평화로운 나라에 어떤 재앙이 닥쳤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이 핵무기를 사용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쉼표, 카마 활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a lot about punctuation, right?
I think I'm pretty good at it. And I especially like commas.
Commas?
Yeah, they have many uses and are quite important.
Tell me more.
A common use of a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Another way the comma works is to separate clauses.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You know a lot about punctuation, right?
구두법에 대해 많이 아시잖아요, 맞죠?
I think I'm pretty good at it. And I especially like commas.
꽤 능숙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쉼표들을 좋아합니다.
Yeah, they have many uses and are quite important.
네, 용도가 많고 매우 중요하거든요.
Tell me more.
더 알려주세요.
A common use of a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쉼표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대화를 잠깐 멈추는 것, 일시 정지입니다.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시나 연설문, 문학적인 글쓰기에서 중요합니다.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쉼표의 또 다른 용도는 절과 절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한 묶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LL Cool J의 Punctuation, 구두법이라는 노래에서 comma, 쉼표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쉼표의 뜻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돌려요. 마지막으로 쉼표, 카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mmon use of a comma is to show a pause, a brief suspension of speech. This usage is important in poetry, speech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Another way the comma works is to separate clauses. It shows what is different and what belongs together in a sentenc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카마 쉼표의 일반적인 용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